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참자녀가 누구인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확인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은 서자고 이삭은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은 그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의 소생이고 이삭만이 정부인인 사라의 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등장시켜서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부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적자고 하나는 서자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같은 부모의 소생이요, 외적 조건으로서는, 자연적인 조건으로서는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하나요, 또 어머니도 리브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도무지 자연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구별될 어떤 차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둘은 쌍둥이입니다. 동시에 출생을 해서 외적 조건으로 따지자면 이스마엘과 이삭같이 어떤 이유를 달 만한 조그마한 그 흠도 없는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12절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해오면서 확인했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떻게 영원한 것인가?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영원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와 긍휼의 산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사 그의 열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성실하심으로 시작하시고 마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자체의 성격상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취소되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변경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취소시키지 않는 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뭡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편을 들고 열심을 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국호로나 민족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직접 만들어내시는 그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 1차적인 뜻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는 혹 실패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작정하사 그의 자녀 삼으신 약속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일이나 그 부르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일을 실패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조건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사 이 모든 것이 결과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신 일에 대하여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모든 구원의 이유고 모든 결과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행위라는 단어는 성경에 쓰여진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행동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를 산출해내는 방법을 행위라고 하고 이 행위와 반대되는 뜻으로 은혜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같은 뜻으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아 분명합니다. 선물은 내가 돈으로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것은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한 소유할 만한 이유를 내가 제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고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것은 선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택하심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으로 말미암는다. 왜 택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을 쓰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거기에 원인이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이 모든 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는 뜻과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되어 우리에게 결과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그 일을 작정하신 이의 권위와 능력에게로 모든 이유가 귀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 홀로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의 안전성과 영원한 확신을 갖는 데도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은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것임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미 설명되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위의 법칙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공식적인 첫 번째 인물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브라함같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로 삼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뭘로 세웁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17절에 있는 식으로 하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부를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하면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틀리곤 합니다. 홍길동이 이제 금강산에 올라가서 학조대사에게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는데 이제 나중에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고 생각한 스승이 이제 하산을 시켜도 좋은가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가 뭐였냐 하면 그림에 그려져 있는 호랑이를 홍길동 보고 묶으라는 겁니다. 밧줄을 주면서 저 호랑이를 묶어라. 그러자 홍길동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난감한 문제인 겁니다. 그림을 묶을 수도 없고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를 묶을 재주가 없습니다. 자, 그가 밧줄을 들고 문간에 나서면서 스승에게 얘기하기를 스승님 호랑이를 이리 모십시오. 제가 묶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에 그 핵심되는 내용을 금방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못했으면 바보되니까 한 척한 얼굴을 짓고 계십시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 꼭 이와 같은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구원을 마치 저기 있는 소나무를 한 바퀴 돌아서 뛰어오는 선착순을 시킨 것 같이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10명 중에 9등까지는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뛰었는데 나는 10등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못 받았다. 9등만 했어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구원 얻은데 난 2등이야.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100%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에게 1, 2%만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나누었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은 자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죽어있다는 건 우린 시체라는 뜻입니다. 시체 보고 선착순을 하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뛰어올 때 시체가 어떻게 10등 내에 드느냐 9등 내에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체는 일단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뛰지 못하죠. 물론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뭘 일어나서 뛰어요. 우리의 모든 오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맨 처음에 근본적으로 얻어 걸리는 문제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 말고 나도 조금 뭐 할 걸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았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시지 않았던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구원을 선택하거나 결심할 만한 실력과 깨우침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체입니다. 뛰어 일어날 수도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일단 듣질 못하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시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를 때와 같은 식으로 부르는데 그게 뭐와 같으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이 시체가 살아날 때 그를 살리는 사람과 무슨 협조할 일이 있어요? 시체가? 시체 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시오. 시체가 눈을 똑바로 뜨면 살아나고 눈을 옆으로 굴리면 못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체는 아무런 도움도 반응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며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인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여기는 와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 보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입니다.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부른다는 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성경의 표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부른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부르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존재해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를 불러내는 부르심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부르심이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봤죠? 창조기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땅은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 그래서 채소가 나오는 겁니다. 땅 속에 숨어있던 채소를 불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함에 궁창이 있고 해가 있으라 함에 해가 있는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에 있게 하셨고 그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불러내시는 거다 말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들어내셔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느냐? 우리에게 원인을,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100%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존심이 상할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함께 일을 하자고 했더라면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가능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이 영원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 있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가만 보자면 사나이답지 못한 인물이었고 에서는 사나이다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택하심이란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고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인물을 만들리라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닙니까? 복 중에서 둘 중에 누구를 고른 것도 아닙니다. 리브가에게 허락한 아이들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뜻을 두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사랑을 두신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면 왜 요럴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한 중에서 고른 것이 아니라는 거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인물로서의 야곱은 태어난 다음에도 하는 꼴이 에서만 못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뭐 점수 줄 만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긴 계획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누워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볼 것은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을 복 중에서 지으실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어서 태어나서 나이만 먹으면 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 중에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전 생애에 간섭하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야곱의 생애가 갖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혼자 다니게 놔두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에서의 생애보다 훨씬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만족할 수준까지 만드시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여러분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이 괜히 부모는 오래 살아갖고 남을 고생시킨다 그래요. 부모가 있는 게 싫죠. 부모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서 훨씬 고달프죠. 애들이 쩍 하면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말 안 해요? 미국에 가서 뭘 배우겠다 그래요? 훌륭해지겠다 그래요?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지랄 다 떨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가겠다고 하면 아주 아가리를 찢어놓으세요. 너무 새끼들 그냥 어디 찢어놓다가 꼬맬 땐 국방색실로 꼬매서 어디다가 사람이란 참 악하게 태어나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으로 야곱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결국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어떠면서 허송세월을 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부인도 넷이나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도 부인도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시고 만드시고 목적하신 야곱을 그 목적하신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시간과 과정으로 쓰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당연한 성경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성경적인 근거를 무엇으로 보곤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무엇을 더 우리를 위해 아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 자체 갖고 있는 성격이요. 구원의 성격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인한 우리 구원의 영원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낸 자녀들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삐뚤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어떻게 선을 이루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보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부르셨다 그래요. 만들어내셔서 그 만든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우리의 평생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온 우주를 동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랍니다. 우리 보고 열심을 내고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시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엄호사격과 보호와 능력으로 간섭하심 속에서 명령이 떨어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온 천하를 그의 손에 쥐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에게 하신 약속까지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요.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그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자들을 누가 방해하며 누가 실패시킬 수 있으리요?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실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국가도 민족도 아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의 깊으신 뜻과 능력으로 불러낸 하나하나 불러낸 그의 자녀들인데 실패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을 보시오. 이삭을 보시오. 에서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에 복된 것을 아시겠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단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보내시고 온 우주를 동원했을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시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럿을 몰고 가는 중에 이렇게 어쩌다 끼어붙은 덤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자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것을 찬송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동원하여 우리를 편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알리신 것 같이 우리 영안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큰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사 감사케 하소서 찬송케 하소서 그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